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주의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30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전파된 복음은 이제 맹렬하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드디어 안디옥에까지 이르고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다 합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받은 것은 상당히 그 의미심장합니다. 안디옥은 이 로마 제국이 그 정복한 여러 나라를 다스리기 위하여 그 중요한 곳곳에 세운 행정상의 그 어떤 그 지역의 수도격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물론 본부로 있는 로마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팔레스타인 쪽, 소아시아 쪽 이쪽에 연해 있는 곳에 지금의 시리아가 있는 곳에 이 안디옥이 있고 이집트 있는 북부 아프리카 쪽에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중요한 그 로마 제국이 그 정복한 나라들을 그 다스리며 행정과 관리를 위하여 세운 중요시하는 큰 도시들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로마는 그 그리스를 이어서 일어난 제국이고 이미 그 전에 알렉산드에 의해서 세계가 정복되었을 때에 이미 그리스 문화가 마음껏 그 전파되어서 헬레니즘을 전 세계가 영향받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로마가 일어나서 그 뒤를 이어 모든 나라를 정복했을 때 정치, 경제적으로는 로마지만 정신적, 문화적 차원에서는 언제나 헬레니즘이 그 정신과 문화의 중심이 되고 내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미 로마가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고 한참 번영하고 있을 때라서 그 갖고 있는 정치 경제력의 막강함으로 인하여 그 내적 물질의 풍요와 정치 경제력의 그 부요함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그 타락해 있었을 때입니다. 사로잡아온 적국의 포로들로 노예가 더 많고 그 주인들이 수가 적은, 주인들이 뭐 할 일이 없는, 그래서 놀고 먹는 것이 일인 그런 사회상을 그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나 그 이 로마의 관할에 있는 도시들 때는 그 지배 계급이 있고 그 지배 계급과 이제 함께 하고 있는 그 한 도시의 정치, 경제, 문화의 주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이 로마가 갖고 있었던 정신세계,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문화, 타락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생활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뒤쫓아서 여러 도시들을 이제 추적해 보면 그 도시마다 여러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안디옥에도 이 안디옥시에도 특별히 섬기는 두 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여러분 잘 아시는 바쿠스 주신. 우리나라에는 바카스로도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 주신입니다. 주자 들어간 이런 식으로 뭐 쓸만한 게 없습니다만 술신이죠. 술신 바쿠스와 그 다음에 하나는 신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좀 알고 있는 분도 있고 모르고 있는 분도 있겠습니다. 다프네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다프네라고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다프네는 누구냐 하면 그 요정인데요. 그 아폴로라는 신하고 큐피트하고의 이제 그 싸움의 희생물이 된 여자입니다. 아폴로는 태양의 신이고 그리고 사냥의 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인정한다는 게 아니고요. 끝나고 나서 야, 우린 하나님만 섬기는 줄 알았더니 아폴로도 섬기는 말 그러지 마시고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폴로는 이 큰 활을 갖고 다닙니다. 근데 하루는 가다 보니까 큐피트는 여러분 그 혹 그리스 신화의 그림들을 보시면 알다시피 조그만 어린애로 그려져 있고 날개를 달고 꼭 빨가벗고 다닙니다만은 조그만 활로 사랑의 화살과 미움의 화살을 쏘고 다니면 그 사랑의 화살을 맞으면 사랑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미움의 화살을 맞으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 가진 신입니다. 근데 아폴로가 괄세를 한 겁니다. 활을 어째 그렇게 코딱지만한 걸 갖고 다니는가? 적어도 이 정도는 갖고 다녀야지. 큐피트가 앙심을 먹고 있다가 어느 날 그 다프네가 지나가는데 아폴로에게 사랑의 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아폴로가 그만 그 다프네를 사랑해서 쫓아가는데 동시에 큐피트가 다프네에게는 미움의 화살을 쏘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프네는 죽으라고 도망가는 겁니다. 아폴로는 죽으라고 쫓아가고 다프네는 죽으라고 도망을 가요. 그래서 아폴로가 자꾸 쫓아가니까 다프네가 도망가다 결국 신을 이기지 못해서 잡히게 되자 저 사람에게 잡힐 바에는 뭐 다른 걸로 변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무가 되어버립니다. 성경 얘기할 때 다 좋을 뿐이에요. 그리스 신화 얘기하니까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 할 수 없습니다. 이따 끝나고 좀 봅시다. 아폴로가 와가지고 어쩌면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는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거기서 비록 나무로 변했지만 드디어 다프네가 마음에 감동을 해서 이렇게 그 나무가 되었지만 고개를 숙여 그 아폴로가 자기에게 가진 호의에 대해서 이렇게 담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폴로가 모든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는 이 나무로 관을 씌워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게 월계수입니다. 그래서 손기정 선수도 베를린에서 마라톤 우승을 하고 그 관을 쓴 셈이 됩니다. 신화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다프네와 그 바쿠스를 섬기는 것이 이 안디옥시에 있어서는 유명한 행사고 그들의 삶의 재미도 그렇습니다. 원래 이 보통 요정이라고도 하고 님프라고도 하는데요. 이 다프네를 님프라는 건 뭐냐 하면요. 이거와 다릅니다. 예전에 그런 거 보고 이제 어떤 사람이 맹렬한 반박의 글을 썼습니다만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 아시죠? 나무꾼과 선녀. 나무꾼이 나무하러 갔다가 밤에 선녀들이 내려와서 목욕하는 거 보고 옷을 감춰놨더니 이렇게 이제 뭐 부인이 됐다. 그걸 영어로 The Wood Cutters and a Nymph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Wood Cutter 그러면 조각가입니다. 나무 조각가가 되지 나무꾼이 되진 않고 Nymph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선녀가 아니고 바람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랍 신화에 나오는 Nymph라는 거는 이 무슨 이 단정하다든가 올바른 정신이 없는 성의 놀이개요 그것만이 재미인 존재입니다. 인프라는 게 자꾸 미화되어 있는데 미화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시라는 데도 결국은 정신적인 차원, 문화적 행사의 차원에서는 완전히 타락해 있었던 도시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랐던 겁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 그럼 대표적으로 뭐가 달랐을 것이냐 할 때 분명히 윤리성과 도덕성에서 삶을 사는 원리와 태도에서 분명히 그들과 구별이 되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우리들이 할 때 밖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평가할 때 그렇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 거짓말만 하고 순 욕만 한다 이게.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기독교를 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마저도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것이 어떤 표들을, 기준들을 이 도덕성과 윤리성으로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은 아주 틀린 겁니다. 그건 뭐와 같으냐 하면 내 연필이 더 크니까 내가 너보다 똑똑하다 그러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을 들은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 별명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추종하는 자들 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재밌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이 갖는 그 말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를 쫓는 자라고 그리스도가 모든 표현의 핵심이 되고 두드러진 그 단어로 등장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즉 그들이 정직하다든가 성실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앞세워진 명칭으로 불리움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데 여기서 일컬음을 받았다니까 They called them Christians 이런 뜻입니다 하면 그 called 불렀다. 저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불렀다 할 때 누구를 뭐라고 부른다 이런 뜻이 아니고 쟁이라는 뜻입니다. 쟁이. 예수 쟁이라고 불렀다 이겁니다. 여기서 일컬음을 받았다는 말은 누구는 저 강아지는 독구다. 저 강아지는 쫑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일컬음을 받았다는 건 그 쟁이. 그러니까 땜질하는 사람을 땜쟁이라고 부르듯이 직업으로 그 사람을 부른 것을 의미합니다. 군대에 가면 이 구두 닦다 온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구두 닦고 온 사람을 군대에서는 다 최소한으로 그 단어를 축소시켜서 씁니다. 딱새. 이발하다 온 사람은 뭐라고 부릅니까? 깍사. 그렇게 불렸단 말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쟁이. 그러니까 모든 일에 이 사람들은 조심해서 이걸 구별을 하세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경건했더라가 아니라 모든 일에 이 사람들은 예수, 예수, 예수였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지금같이 이렇게 쇠퇴하고 숫자만 많아지고 이렇게 형편없는 꼴이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문제의 싸움입니다. 기독교는 결단코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복을 받고 능력이 있고의 싸움은 1차적으로 아닙니다. 자, 로마서 1장으로 가보십시다.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조금 더 분명해져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 속에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패역한 것은 그것이 어떤 일의 결과다 이겁니다. 어떤 일의 결과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의 결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같아요. 정직하게 살자, 성실하게 살자, 이걸로는 이걸 못 고칩니다. 아, 예전에 1980 몇 년도였는지 수가 잘 기억이 안 나요. 84년이었던가 싶습니다. 가을 홍수가 났었던 때가 있죠. 이북에서 쌀 보내줬던 때 말입니다. 그때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은 다 이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물이 넘쳐서 그 물을 정화할 수 없어서 상수도가 끊긴 적이 있었습니다. 며칠간. 그러자 가장 곤란을 뭐에서 겪으셨습니까? 밥을 못해 먹었다? 세수를 못했다가 아니라 화장실을 못 갔죠. 그렇죠? 그 화장실을 못 간 가장 큰 이유는 물이 안 나와서 세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화장실을 깨끗이 쓰자라고 얘기했고는 죽었다 깨도 깨끗이 못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모든 문제를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직하자, 인신매매하지 말자, 쾌락을 추구하지 말자고 아무리 얘기해도 불가능합니다. 물이 끊겨있고 불이 끊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얻은 것들이 무엇 때문에 얻어진 것이냐를 놓친다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잘못, 자신의 의와 거룩을 목표로 하고 행복을 목표로 해서 예수를 믿는 것만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을 옆에서 보고 저 사람은 달러, 저 사람은 정직해, 저 사람은 의로워, 저 사람은 성실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여러분을 점검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건 분명히 중요한 기준이요.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가 다 예수쟁이라는 이름에 붙어 나온 것이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정직해. 왜냐하면 저 사람은 사람이 보든 말든 하나님이 보신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이야. 저 웃기는 딸람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데 보긴 누가 봐. 하늘 봐봤자 뭐 천정밖에 보이는 게 없는데 저 사람은 누가 본대 글쎄. 이렇게 돼야지 난 누가 보든 안 보든 정직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고 사랑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만나면 사랑하게 되고 의로워지고 거룩하게 된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것과 같죠. 이 애들이 말이에요. 커서 사춘기가 되면 연애를 합니다. 그때 연애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드디어 이성을 밝히게 됐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춘기라는 말을 우리말로 그 조금 뭐 표현이 정확치 않아요. 그 사춘기 때 일어나는 여러 특징 중에 하나가 이성을 밝히는 게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사춘기라고 붙인 건 조금 우습습니다. 사춘기 전과 사춘기 이후의 차이를 보시면 사춘기라는 것이 뭔지가 그 특징이 분명해집니다. 사춘기란 드디어 가치관을 자기의 것으로 독립하여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가치 기준과 가치의 결정이 자기에게 없습니다. 사춘기 이전, 즉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이 가치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선생님이 하지 말랬어. 엄마가 그러면 나쁜 사람이래. 자기의 가치가 아니라 자기가 의지하고 존경하고 매달려 있는 분들의 가치에 의해서 가치를 정리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어느 날 크면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가질 것인가 하고 회의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때 이제 사춘기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지 말라 그런 것이 내가 볼 때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스스로가 점검해야 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망설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부모 쪽에서 보면 아 여태껏 어렸을 때는 야 가서 소주 사와. 그럼 얼른 가서 사오더니 이제 소주 사와. 아빠 왜 내가 꼭 가야 돼요. 아니 이놈이 갔다 오린 어차피 아버지가 드실 건데 아버지가 직접 가시지 않고 왜 소자가 가야 됩니까? 아, 요 따오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 자식이 대갈통이 크더니 안 가? 이렇게 돼갖고 이제 쓸데없는 데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생각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반항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자신을 독립시켜서 자기의 가치를 확립하고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 중에 이성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누구의 아들로서, 누구의 딸로서가 아니라 나라는 개인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누구의 마음을 홀딱 뺏어서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그 사람이 사랑이 아니라 무엇을 확인하는 작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때 조심할 것은 그때 사귄 사람은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자꾸 막으면 스릴이 생겨요. 자기가 무슨 션 코네리가 된 것 같다고요. 갑자기 제임스 본드 같이 되었고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그 재미에 빠져듭니다. 그걸 해라 해라 그러면 재미 개뿔도 없습니다. 그냥 뭐 재미있어요. 만나서 뭐 어떡할 거예요. 우리 아들놈도 뭐 사귀는 여학생이다 했고 우리 마누라가 놀래가지고 야 벌써 그러면 되냐? 너 혹시 사귀어도 뭐 손을 잡거나 그러지 마라 그랬대. 벌써 잡았는데요? 아주 부모가 당황하는 때죠. 몹시 당황하는 때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랑이 수단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냐, 사랑이라는 것이 대상이 있어서 파생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이란 혼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대상이 있어야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상이 없이 사랑이라는 것을 먹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그냥 하나의 개념입니다.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래야 됩니다. 주님이 있음으로써 신앙이라는 게 성립이 되지, 신앙심을 가진 사람으로 나 혼자 서 있게 되면 그가 가진 신앙심이라는 것은 신심을 가진 것이 도덕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런 도덕성을 견지하는 나의 나된 우월감을 증명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닌 종교가 됩니다. 그의 종교는 혹시 누구를 만나며 누구 앞에 무릎 꿇으며 누구의 말씀을 듣는 종으로가 아니라 그 신심이 결국 하고 싶은 것을 안 하고 금욕적이고 절제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헛소리하지 않고 하는 자기 잘난 것을 나타내는 교묘한 자기 치장밖에 아무것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뜻밖에도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그 신앙을 정리하는 것 중에서 체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많은 신앙적인 체험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체험에 대해서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신자들이 부러움을 갖고 있더라 이겁니다. 왜 그렇죠? 신앙적인 신비한 체험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갖고 싶은 겁니다. 확신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신앙의 확신은 내가 믿는 분이 믿을만하냐에 의한 것이지 나의 느낌과 나의 열성에 근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사랑의 근거를 하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주를 향하여 열심을 갖고 있느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교묘하게 이런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느낌들, 우리 마음에 있는 감동들을 우리가 추적하게 되고 그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주를 열심히 사모하는가, 어떻게 주를 향하여 내 마음이 굳은가, 이 초점이 맞춰지면서 동시에 내가 어떻게 주의 사람으로 의롭고 정직하냐가 주의 은혜와 십자가를 사모하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 은혜를 구하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는 마음에서 독립하여 나의 나된 것이 자꾸 부각되는 것으로 묘하게 십자가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이 오늘날 최고의 한국 교회 신자들이 갖고 있는 병입니다. 더 이상 십자가가 없어도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자신을 닦아 나가는 것이 신앙인 것 같이 되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러면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법 없어도 살 사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만큼 기독교에 반대되는 사상은 없습니다. 우린 전부 지금 어떤 신앙을 쌓고 있느냐 하면 십자가 없어도 되는 사람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모든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어도 되는 사람, 예수님 없어도 되는 사람, 그렇죠? 한 번만 더 망발하면 하나님 없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신다면 이 나라도 단칼에 평화롭게 해줄 자신이 있는데 이 쪼다 같은 백성들이 나를 몰라서 안 뽑아줘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치사하게 그 말은 못하겠다 이거죠. 누가 혹 나보고 하라 그러면 내가 할 수 없이 하겠지만 내 입으로는 치사해서 내가 안 하지만 아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안다 이거죠. 이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시며 복의 근원이시며 온 존재의 생사화복을 그가 갖고 계시는 분이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사랑,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늘 붙어 다닐 수밖에 없는 부수적인 결과입니다. 사랑이니 행복이니 평안이니 하는 것은 평안을 위하여 하나님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행복하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라면 행복도 포기할 수 있고 주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꺼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주님 아니라 누구라도 좋다 이렇게 됐죠. 기독교가 기독교를 설명하는데도 요새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슬픔과 절망 속에 계십니까? 주님께 나오십시오. 사업에 실패하시고 배고프십니까? 주님께 나오십시오. 못 고칠 병 속에서 신음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나오십시오. 혼자서 풀지 못할 고민 속에 계십니까? 주님께 나오십시오. 다 해결해 주십니다. 맞습니다. 해결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네가 주 예수를 믿었느냐?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라. 네가 주 예수를 믿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말없이 죽어가신 것처럼 네 인생을 주께 맡겨라. 네가 주를 사랑하며 주의 법을 지키기를 기뻐하느냐? 네 인생을 나그네된 사람으로 살아라. 땅에 보물을 쌓지 말아라. 남이 너희를 매질하고 욕하고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갖다 놓을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믿음을 지켜라.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훨씬 고단한 인생이 있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평안도 행복도 형통도 없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주를 알고 사귄 것이 우리의 평안입니다. 죽게 외면을 당하느니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이 낫다 그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쟁이 된 내용입니다. 예수 쟁입니다. 그 이상의 약속이 성경에 없습니다. 이것이 안디옥에서 모든 이방인 사람들의 눈에 비친 신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며 드러나며 영광을 받으시며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모두에게 전달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자신을 주님의 모습 밑에 감추는 자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듭시다.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3절 말씀부터 봅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람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였다 그럽니다. 여기 중요한 두 가지 그 국면이 나오는 것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당한 어려움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믿는 주님이 방해받을까 봐 이 세상이 우리를 오해하고 혹 매도하고 혹 이유 없이 핍박할 때 거기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온유하게 관용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가치를 실천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셨는가를 나타내는 일 때문에 저들이 참았다 그럽니다. 매맞고 고난을 당하되 오래 참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게다가 그들이 하는 말은 내가 너희들보다 잘나서 이런다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인내심이 많으며 어떻게 마음이 넓은가가 아니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의의 병기로 싸웁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고 그것을 나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으로만 저들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믿지고 손해보고 참은 것이 있으면 한번 열 가지만 적어보십시오. 열 가지 적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주님의 이름이 방해받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이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복수를 보류하고 그리고 오히려 웃음 지으며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주린 원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준 경험이 있는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요 모양 요 꼴이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아무도 우리에게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자기에게 침 뱉고 창으로 자기를 찌르며 가시관을 씌운 자들을 향하여 복수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뒤를 쫓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고 더 많은 자비를 베풀고 더 많은 사랑을 하고 더 남을 구제하고 용서하며 불쌍히 여기며 청렴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가장 큰 죄, 우리는 주님을 너무 모릅니다. 주님과 함께 살지 않습니다. 주님에 의하여 제어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은 것이 자기의 자랑이며 예수를 믿어 기도하고 헌금내는 것이 자기의 우월감과 자존심을 채우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신자가 생기고 이렇게 큰 교회들이 많은데도 오늘날 기독교는 이 시대와 이 사회 앞에 개똥밖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욕먹어서 기분 좋을 사람은 없습니다만 성경의 말씀에 비교하여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만큼은 분명히 하기로 하십시다.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화를 낼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만 주님의 사랑과 넘치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거룩한 욕이 나오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돌이키셔야 됩니다. 주를 믿는 자다운 자리에 들어서십시오.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오셔야 여러분은 정작 기적을, 능력을, 빼앗길 수 없는 사랑을, 만족을,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온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사랑과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간섭하시는 주를 뵙게 됩니다. 그와 함께하는 복을 당장 누리시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 양다리 걸친 자리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자신을 증명하지 말고 주를 증명하게 하시며 우리 주님이 높이 들리며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이 흑암으로 찬 세상에 밝은 빛으로 던져지기 위하여 부름받은 증인의 책임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일의 기쁨과 자랑과 능력과 복됨을 누리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존귀히 되게 하여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기 위하여 애쓰며 우리가 걷는 길, 만나는 사람, 대하는 일들에서 주님의 요구와 명령이 우리의 법이 되며 생명이 되며 지혜가 되는 것으로 주님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것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것과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앞에 밝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 인생으로만 우리를 간섭하시고 이 깨우침과 실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